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인사. 우리 인사는 나누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분에게 잘 되는 게 뭐예요? 한번 인사하세요. 지난 금요일은 오랜만에 우리 전체 간사들과 아주 참 좋은 장소에서 리트릿을 한번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좀 더 가까이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 친구들이 그 토크쇼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제 게스트로 앞에 불러놓고 별걸 다 물어요, 별거를. 그래서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저 아들, 딸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정말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좀 나누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맨 끝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목사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앞으로 이 시대 자체가 더욱 성실의 동목이 요구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그 성실이란 대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교 끝부분쯤에서 우리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갈 텐데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예요. 7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입성을 했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궁에 입성을 했고 드디어 왕으로서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감격적인 현장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1절서부터 끝절까지 내내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전쟁마다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겨줍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여간 이기게 합니다. 꼭 딱히 표현을 하자면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 근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약속을 붙드는 자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잘되는 사람 다윗 하니까 우리는 차짓 포커스를 흐리면 우리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시각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다윗을 본받자든지 다윗을 닮아가자든지 차지 다윗이 본의 아니게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시각적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그 후에 이런 접속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그 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실질적 왕으로서 왕궁에 좌정하고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일 것만 같았던 블레셋이 또 등장을 하죠. 사실상 블레셋은 이 장을 끝으로 더 이상 역사 속에 꼬리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집어삼켰던 데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실상 그 지형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중해 쪽을 끼고 있던 가드를 비롯해서 다섯 개 지역의 도성을 점령하지 못한 관계로 마저 정복하지 못한 관계로 거기에서 커다란 족속이 하나 자생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오고 오는 역사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던 데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 여기서부터 이상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받는 데서 구원받고 적들을 물리치는 수세적 전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전쟁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먼저 적을 치고 집어삼켰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 8장서부터 모든 전쟁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좀 찾습니다. 자막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전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서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왕 중의 왕으로서 그 남은 죄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진멸해 나가는가를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영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은 김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영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전쟁이 늘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국의 전쟁이 이제는 수세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이기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정복의 문제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전쟁의 결말을 항상 죽였다, 멸절시켰다 이런 관점의 설명보다는 항복시켰다, 정복했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전쟁이 설명이 됩니다. 이유는 정확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내주하시면서부터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대적이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아시는 대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에서는 항상 야곱과 영적으로 반대 세력으로 온 성경의 기록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오실 누구 왕국의 예표적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적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되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낸, 그려내고 있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을 다시 되돌아가서 좀 보십시다. 그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좌정한 이후에 그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기에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항복을 받고, 정복의 개념으로 이 전쟁을 설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또 뜻모를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메덱 암마라는 말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뭐라고 풋노트에 설명이 되어 있죠? 모성의 굴레.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아, 근데 이걸 좀 한자로 썼으면 우리가 좀 오해가 덜할 텐데, 한자로 쓰지 않는 바람에 여기 모자는 어머니 모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그 생물학적인 성 표시를 할 때 그 성자를 쓰지 않고, 여기 모성 할 때 이 성자는 캐슬, 말하자면 앞에 흑토자가 붙어 있는 이룰 성자 있죠? 이걸 좀 그 자막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저는 다 한자를 아시리라고. 자, 흑토자가 붙어 있고 이룰 성자가 있는 성자 있죠? 예, 이거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캐슬을 얘기합니다. 캐슬을 또 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대저택도 캐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이란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도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여러 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체죠. 하나의. 그러니까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이때는 하나의 연합 조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성을 보통 어머니 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드 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띠로 형성을 하고 있죠. 굴레입니다. 근데 이 굴레가 이 성에, 어머니 성을 중심으로, 가드라는 어머니 성을 중심으로 이 띠를 형성한 이 굴레의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성의 굴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들은 구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전쟁 때도 가나안 정복 시 이 정을 사실상 정복하지 못합니다. 둔덕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재위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어딥니까? 모성의 굴레입니다. 여기 메덱 뭐라고 돼 있어요? 암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죠. 하나의 그 도시 상황의 그림을 통틀어서 메덱 암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암시가 감춰져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서 왕노로 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데가 어딥니까? 죄의 근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대적의 핵심 부위를 강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때나 전쟁이 발발하면 상대방 적군이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장악하는 데가 어디예요? 통신이에요, 통신. 방송국. 여기를 제일 먼저 장악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모든 여론이 시작되고 여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덱 암마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굴레 같은 지역이었어요. 넘볼 수 없는 적의 요새 중에 요새였다 그 말이에요. 그 어머니 성의 띠를 형성하는 시작이고 출발지점이었어요. 그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 치부가 있어요. 공동체에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의 그 어떤 것, 또 버리지 못하는 악습, 이런 함정들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심장부가 그리스도인들 각자 심령 속에 웅크리고 둥지를 틀고 뿌리 뽑아내지도 못한 채 늘 그것에 질질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냐면 메덱, 암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제일 먼저 강타를 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볼 때 말하자면 서쪽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이.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이 바로 지중해 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쪽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다윗의 뭐가 됐다 그랬죠? 예,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항복한 그림이에요. 진 국가가, 속국이 종주국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건 당연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도 뭐냐면 철저하게 정복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이 모압은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블레셋은 실질적으로 서쪽이었어요. 근데 요단은 요단을 중심으로 모압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은 그 발생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씨예요? 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우고 각각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이 모압 조상이 되고 암몬 조상이 되죠. 이것도 결국은 불순종의 죄악의 뿌리예요. 동쪽을 다윗이 먼저 점령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전쟁사를 보면 야, 왜 이렇게 다윗이 호전적이냐? 왜 이렇게 잔인하냐? 자꾸 성경을 윤리적 잣대로 접근하는 나쁜 시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적 잣대로 다루어야 되고 접근해야 될 시각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압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포로를 모압을 붙잡아다가 석 줄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두 줄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한 줄은 살려뒀어요. 학자들마다 여기 해석에서 두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전쟁 포로 중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놓았다는 말이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병법을 이해하면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석 줄을 세워서 두 줄을 죽이고 한 줄을 살려뒀다는 말은 두 줄은 장정이 서 있었던 줄입니다. 즉 병력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두 줄은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한 줄은 뭐예요?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들, 노인들. 전쟁에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서 살려두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압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이 소바왕은 바로 아람의 소국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다같이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기 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 또 전쟁을 치루어서 엄청난 말들을 포획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말 뒷발 힘줄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기동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전략상 그랬을 수 있어요. 여기엔 조금 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또 찾습니다. 신명기 17장. 이 저녁 시간을 이렇게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널널한 시간이 돼서 좋아요. 17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구할 줄 이미 알았어요. 신명기서에서. 그래서 홍도의 중에 왕이 요구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반드시 내가 택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로부터 포획한 이런 마병들은 발 뒤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보통 그러죠. 끊어냄으로써 기동력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의 전략상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들을 많이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병거나 말의 수에 그 전쟁의 승패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서 말을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율법을 알고 있던 까닭에 많은 병거들을 말들을 포획한 나머지 뒷발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영역에 악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이건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커다란 하나의 영적인 지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역할과 모델을 맡은 자로서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악의 근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얻는 이 모든 전쟁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그리고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사람과 아말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걸 전부 누구에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요. 은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은금이 무엇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은금이 다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준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왕으로서 저절로 준비가 되어지고 이 물질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때의 이 전쟁터에서 얻었던 은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넘치도록 남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잘 되는 사람. 자, 이게 뭘까요? 사실은 다윗이 잘 되는 승리에 연속되는 이 그림 속에 나타나지 않는 굵은 밑바닥의 뿌리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기에 인생들이 속아선 안 돼요. 일찍이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장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가장 온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나라가 손에 들어오고 절정에 이를 때 실수를 하죠. 그 유명한 밧세바와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실수를 합니다. 자기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인간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쯤에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데는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성도들의 무지와 목회자들의 교만으로 사람이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라는 조롱의 말이 나왔을까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다윗의 이 승승장구는 다윗이 잘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승리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를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영광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모든 그림들이.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못지않은 대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의 1년 이상 부재 중에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부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였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중에 네 사람을 뽑아서 주일 강단을 맡겼어요. 그때 제가 33인가 넷, 애기죠, 애기. 33살인가 4살인가 그때입니다. 4부 예배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끝나고 인사를 하려고 보통 일반 교회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전부 저 문에 가서 퇴장하는 교인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악수를 하죠. 근데 누가 손에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지워줘요. 그때가 91년도였어요. 91년도. 그럼 날짜를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사무실 가서 꺼내서 읽어봤는데 바로 이 종입니다. 색깔이 누렇죠? 이거를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한 번도 성경책이 여러 권 바뀌었지만 성경책 갈피에서 빠뜨렸던 적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이 메모지를 가끔 읽어보곤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손에 쥐어준 메모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신앙의 벗들을 향해 그들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저 자신이지만 이번 우리 교회의 일은 제가 제시했던 답처럼 쉽게 마음의 갈피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바꾸어서 줄을 바꾸어서 꼭 필요한 시간에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목사님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되어진 일에 구경꾼으로 놀라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가지는 뜨거운 기도와 회개의 신앙 확인의 기회로 가지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막 썼기 때문에 좀 문장이 매끄럽진 않죠. 혼동케 하시는 이도 그중에 다시 질서와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고 건강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사부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가 같은 은혜를 받았을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의 마음이 넘쳐 감히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시고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는 종으로서 제가 안 컸어요. 너무 크지 않는 종으로서 큰 상급 받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외형과 크기의 우상에 붙들려서 질주를 해왔던 그런 허수를 우리가 쭉 경험하면서 결국 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큰 준비는 성실성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내 믿음과 내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성에 여러분들의 성실을 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나의 어떤 윤리적 씨름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도덕적 함양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가 성실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언약을 믿고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비바람 속에도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분만 주목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태도를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8장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이 승승장구 이면에 한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봐서는 오늘 본문을 헛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드디어 이제 성취해 가시는 그림이 다윗의 성공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감히 모르고 인간이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됐다 이러고 뻗대기 시작하면 망조가 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불어버리거나 흔들어버리지 가만두질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절대 높이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독하게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유명한 선언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토해질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의가 성행하고 오류투성이고 불합리하고 원수는 득세를 하고 백성들은 고난을 겪고 이런 대혼란과 혼돈 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린 그걸로 사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혼란 겪지 마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승리 속에 6절과 14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시 한번 시작.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그분의 전능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성실함을 믿고 오늘도 또 뚜벅뚜벅 한 줄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십시다. 개인의 인생에 누가 무엇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어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주 여호와를 앙모해야 됩니다.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여러가지 난제와 얽힌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이루시는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주의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